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를 이 땅에 배워서 태어나게 할 때 내가 요놈 태어나면 여기다가 써먹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거나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의 공통점은 그 자녀의 행복과 그 자녀의 성숙과 그 자녀의 잘됨에 부모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부모는 나 하나 일신 편하고 행복한 거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 자녀가 잘 된다면, 자녀가 행복하다면 부모는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아직은 부모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을 조망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엇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갖고 인생을 헛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가장 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두는 어떤 열매들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되고 부수적인, 부차적인 것이어야 그게 맞습니다. 제가 재작년쯤에 기억이 되는데 겨울에 저 경남 정말 외진 산골에 1년에 한두 차례씩 그렇게 자립하지 못하는 산골의 교회들 이렇게 자원해서 휴가 기간을 통해 집회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 해는 겨울에 경남 어느 산골에 연세가 조금 드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자비량 집회를 갔었어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탁 본당을 나서니까 너무 눈이 갑자기 많이 온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와중에.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차를 움찔거려 봤더니 어림도 없어요. 그대로 갔다가는 고갯길이나 어느 길에서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뭐 어차피 내일 새벽에 또 나오셔야 되니까 그냥 저희 사택에서 잠깐 눈을 붙이시라고. 그게 오히려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게 왔다가 남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전쟁통도 아닌데. 그럼 뭐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쓰시는 방을 내줘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이가 참 어려요. 나이에 비해서 애가 참 어리더라고요. 근데 손자는 아닌데 그 아빠 그런단 말이에요. 뭐 또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계속 눈은 내리고 밖에. 그래서 한 새벽 거의 한두 시까지 그 목사님이 살아온 얘기를 쭉 또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 어려운 교회를 맡아 또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왜 재혼을 하셨는지 제가 묻질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일부러 꼬치꼬치 물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이가 늦었대요. 그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재혼한 사모님하고 이 외진 마을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제일 애를 먹이던 사람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재혼한 목사 뭔가 썸씽이 있어. 재혼한 목사 이러고 곁눈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사모님에게 못된 소리를 퍼붓고 이거를 그 마을에서 어느 여자가 열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쟁이들 참 못돼 먹었다. 뭐 목사님이 재혼에 이외진 산골로 들어오기까지는 사연이 있겠지. 그런데 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못되게 굴까 하고 열받아가지고 이분이 자진해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하면 그 동네 무당이에요. 무당이. 무당이 열받은 거예요. 예수쟁이들 어찌 이렇게 입만 살아서 못돼 먹었을까? 그래서 나라도 좀 목사님 편이 돼야 되겠다. 같은 업종끼리의 사람들인데. 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목사님이 너무 딱해가지고 그냥 거둔다고 교회 출석한 게 얻어걸려가지고 그 교회 권사가 됐어요. 아까 그 맨 뒤에 앉아서 박수 열심히 치던 그분이 돼요.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유난히 흥분해가지고 그 옛날 가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더 사나워질까? 더 못돼 먹어질까? 왜 저렇게 교조적이고 율법주의자들이 될까? 이 생각을 참 깊이 했던 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이 커가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꽝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직 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인정이에요. 슬픔도 고통도 우리는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데 우리는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신음을 토하면서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이 눈물에도 이유가 있겠지. 그 자식이 나를 차고 떠난 그 속에도 이유가 있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오늘 호세아서 12장은요, 결국 한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에 가장 많은 스토리를 제공한 풍성한 메시지를 제공한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빗대고 있습니다. 야, 너희는 어쩌면 이렇게 야곱 같냐. 그래서 계속 야곱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보라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돼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교류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계속해서 12절을 볼까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자, 이 전부 누구 이야기죠? 전체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몇 줄로 전체 인생의 풀스토리를 요약한 내용이 호세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아주 다이제스트판으로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풀스토리를 간략간략하게 친히 성경을 찾아드리진 않고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이왕 끝까지 참석하시는 거 단단히 잡수시고 창세기 25장을 열어주세요. 제가 펼치라는 대로만 빨리빨리 잡아서 펼치면 됩니다. 창세기만 볼 겁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족 속이 저족 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가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이 가정의 비극은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의 잉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누구죠? 에서죠. 에돔이라고 불리우는 에서인데 그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서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그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털도 많고 뭐 하여간 굉장히 그 다혈질에다가 이런 유형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형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항상 어머니 치마폭 근처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부엌에 가면 부엌 따라가서 참견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 땅에 빛을 보게 되는데,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아, 28장 넘어가기 전에 33절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네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한날은 에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사실은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이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 초점으로 쉽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 상남자격인 외향적인 성격의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고 배가 고팠겠어요. 아유, 배고파. 그리고 막 들어오는데 마침 집에서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 잘 됐네. 야, 그건 형 좀 먹자. 그러면 웬만한 정상적인 평범한 동생들 같으면 형 배고프구나. 먼저 먹어. 나 또 만들면 되지 뭐. 난 이게 취미니까. 뭐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순간에 어쩜 그렇게 계산적인 머리가 돌아갑니까? 그리고 계산적인 머리가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거래를 머릿속에 창출해냅니다. 저 형이 지금 배고프구나.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잠깐. 내가 이거 형 죽인 죽였는데, 형 우리 집에 장남이지. 막 그럼 뭐하러 물어? 그건 그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 죽게 장자권 나한테 팔래? 이것도 웃기는데 난 사실 여기서 에서가 더 불쌍해요. 에서가 여기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아, 별 녀석 다 보네. 그냥 너가 줘라, 임마. 그게 뭐 대수라고 임마 죽하고 거래를 하냐? 아, 줘. 배고파. 그리고는 너가 줘라 그러고는 그 죽을 허기를 채우느라고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소해 보이는 거래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34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우리식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이 족보를 통해서 사실은 누가 오시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이 뜻입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뭘 위해서? 허기진 일순간의 육체적인 물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역사적으로도 이런 엉뚱한 거래가 많았죠. 그래서 한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래 때문에. 늘 우리는 이 거래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젊을수록 혈기가 충천할수록 모든 게 땀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수록 거래를 잘해야 돼요. 거래 잘못하면 평생 코가 꿰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뭡니까? 거래예요. 계약이에요. 결혼식 때, 저도 이제 매주 토요일날 결혼 주례를 하는데 결혼식 때 뭐 하죠? 서약을 하죠. 그게 서약의 개념보다는 사실상 법적인 개념으로 계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자의 대답을 크게 듣도록 돼 있습니다. 왜?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예요. 나는 내 전부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저도 내 인생 전부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확고한 거래입니다. 크리스천은 특별히 거래를 잘해야 되는데 그만 이 거래는 불온한 거래였습니다. 에서는 물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일순간 영원히 오실 메시아의 장자의 명분을 주간 그릇에 팔아넘기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야곱이 옳은 거냐? 아니죠. 야곱은 이런 인간적인 꼬임을 통해서 속이는 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줄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은 여기에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택했다 그 뜻이에요. 로마서 9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복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미워했다는 말은 우리식 개념의 미움이 아니라 유기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했다는 말은 택했다는 뜻입니다. 택함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식을 안 쓰고라도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흘러가도록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수단을 기다리지 않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맙니다. 이 일로 집안이 홀깍 뒤집혀요. 결국은 야곱은 여기에서 못된 짓을 머물지 않고 형을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제가 이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의 인물에 대해서 초점은 맞추지 않겠으나 이삭은 늙어갈수록 실패한 인생으로 그려집니다. 그 별미 때문에 자식을 편애해요. 항상 별미는 누가 제공했습니까? 에서가 제공을 했거든요. 사냥감을 잡아서 항상 이삭의 입맛에 맞는 별미를 제공했던 까닭에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소외된 야곱을 리브가는 더 편애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야곱이 무슨 짓을 하냐면 변장을 해요. 가죽털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쓱 아버지가 알력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질 못하니까 촉감으로만 아들을 구분하는데 속아요. 어떻게 하면서 속죠? 음성은 야곱인데 손발은 에서로구나. 그러니까 뭐를 이미 잃어버린 겁니까? 이삭은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지혜의 요소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리더의 가장 핵심 가치를 꼽으라면 리더는 들고 뛰고 용감과 열심이 우선이 아니에요. 리더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한 나라의 역사를 봐도 왕이 또는 대통령이 지휘관이 극렬한 대치 상태에 있는 전쟁 중 판단 하나 잘못함으로써 사단을 떼죽음시키는 경우들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열심이 아니라 분별력이에요. 시커먼 병사들을 저 극악한 고지로 끌고 올라가서 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골탕을 먹는 거죠. 지금 몇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나라서부터 그건 나라도 아니지만 자 여러분 이삭은 여기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축복을 엉뚱한 데 주고합니다. 야곱에다 대고 장자에게 빌어야 될 축복을 간절하게 빌어요. 나중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방성되고 그래요. 아버지 속았습니다. 이때야 속은 줄 알고 이삭이 부들부들 떨어요. 이거 물을 수 없습니까? 한 번 장자를 위하여 빈 복은 절대 물을 수 없다. 어떡하겠냐? 너에게 남은 복이라도 내가 기도해 주마. 그리고 에서에게 먹고 살 남은 복을 기도해 주고 손 털고 맙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장자에게 넘어가야 될 복은 야곱에게 다 빌어버린 상태예요.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가장 가슴 졸이며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분이 어머니입니다. 아하, 저러다가 한날 동시에 두 아들을 다 잃겠구나. 내가 저 큰 녀석 성질을 아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까? 한날은 야곱을 불러요. 예, 이리 와라. 안 그래도 야곱이 지금 초죽음이 돼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핏기가 없어요. 너도 걱정이 많지. 너보다 엄마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하자. 빨리 짐 싸라. 너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형님의 분노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거기가 어디냐면 호세아서 12장에 나오는 아람 들녘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최초로 집을 떠나서 철저히 홀로인 상태에서 길을 떠나게 돼요. 떠나다가 밤을 만나죠. 그래서 그는 루스라는 장소, 나중엔 그 지명이 베델이 됩니다. 루스라는 고갯길에서 최초의 성경상에 등장하는 노숙자가 됩니다. 총총 별을 헤면서 밤이슬을 맞아 돌을 베게 하고 고갯길에서 잠이 들어요. 자, 이 그림 참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그들의 오랜 전통의 관습과 법이 있어요. 첫째, 음식법, 정결법,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문화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누가 떡을 했고 그 떡이 얼마나 남았고 이걸 다 서로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나그네가 흘러들어오든지 그 나그네를 길바닥에 재우면 그 동네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나그네는 반드시 고아와 함께 환대하도록 돼 있어요. 왜? 우리의 근본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나그네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명확한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도 제외가 돼요. 길에서 별을 헤며 이슬을 맞고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이 우주 한복판에 얼마나 철저히 홀로였는가를, 얼마나 혼자였는가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아무도 이제 그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는 어머니의 손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꿈결 중인지 생신지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신기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희미한 상태였어요. 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한데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철저히 고립무원 홀로 고독한 상태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대목을 잠깐 한번 볼까요? 28장. 28장 10절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에 드디어 야곱이 신적인, 영적인 이제 눈이 빠꼼히 열어지는 광경이에요. 열어지면서 여기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앞을 보세요. 자 보세요.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이끌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이거보다 더 자녀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 두 분 다시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퀘션마크가 뭐냐면, 그런데 왜 집을 떠나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 같으면 안 떠나게 하시면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끔가다 살면서 그런 불평 하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고난을 나로 하여금 함께 해준다는 그런 약속보다도 이거 아주 이런 고난 자체를 없이 해주시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왜 고난은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함께 해주시고 이거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로봇입니까? 정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응? 꼭 그런 질문이죠. 함께 해주신다 그랬고, 이끌어 주신다 그랬고, 돌아오게까지 하신대요. 그러면 아예 안 떠나게 하시면 제일 확실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그림이 하나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군에서 제일 어려웠던 기합이 뭐냐 하면 뭡니까? 선착순이라는 기합이 있어요. 우린 그걸 보통 뺑뺑이라 그러죠. 선착순 하면 허파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벌일까요? 벌이죠. 벌인데 정말 벌일까요? 그 벌 같은 징계를 통해서 심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계획이 여기 있었어요. 야곱은 기질적으로 너무 우리와 똑같은 진상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서 돌아오는 과정 없이는 야곱은 이스라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멀고 먼 길을 돌아오죠. 멀고 먼 길을 돌아와요. 멀고 먼 길을 뺑뺑이 돌 때는 징징거리기도 하고 악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죠. 어제도 잠깐 리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속는 거 하나,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면 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직도 비명이 나오고 악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적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의 줄을 놓게 되면 누가 건드릴 때 그냥 웃어요. 막가기 시작합니다. 악 쓰지 않아요. 아니, 죽여라 그래, 죽여. 이렇게 되지 두렵고 자시고가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 진짜 무섭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징징 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코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정확하게 너를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길을 홀로 뛰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겨 붙여서 하여간 발에 끈 묶어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질질 끌고서라도 꼬린 지점까지 갖다 놔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참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 그 징계라는 말은 징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Punishment, 징벌의 개념이 아니고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징계하면 신앙이 잘못 들어와 있어요. 마치 너 잘못하면 두 대 맞는다. 이건 말 그대로 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의 징벌을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징계를 하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내죠. 강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성경을 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20절을 눈을 돌려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 기도 야곱이 최초로 한 기도인데 기도가 웃기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인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눈뜬 상태에서는 그래도 들어줄 만한 기도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수준의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수준 낮은 기도도 있어요.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이 조건절로 아직까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조력자이지 주가 되시지 않아요. 나 지켜주면 필요할 때마다 나 쓸 것 주시면 그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요따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그는 결국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라헬이라는 딸과 레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눈도 나쁜 데다가 얼굴이 자기 마음대로 생겼어요. 그런데 라헬은 거의 이민정 수준이에요. 거의. 뭘 또 어이 그래요?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두 번을 삼촌한테 속여먹고 속아먹고 결국은 디데이가 왔습니다. 바운스 바운스 하는 마음을 가누지 못한 채 드디어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밝아오는 동력의 얼굴을 봤는데 막생긴 애가 들어와 있어요. 도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둘째를 얻기 위해서 삼촌한테 속아 일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세월을 삽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몸종 여자를 또 아내로 맞아야 되는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사내놈들은 이 성경 보면서 이야 참 꿈같은 집안이다 그러겠죠. 어이구 참 네 때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 사람은 거느리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응? 여러분 저녁마다 사는 게 사는 거였겠어요? 그냥 여자들의 쏘아보는 눈초리에 저 인간이 오늘은 어느 방으로 들어가나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고 소매를 잡아 끌고 별의별 질투와 시기가 다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문화가 그렇더라도 사람 본성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요. 왜 여인들끼리의 질투와 경쟁이 없었겠어요? 오늘 29장 전체에도 보면 그 경쟁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터져나오죠. 이게 홈스위트 홈이었겠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아마 이것이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살았던 생의 주제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3절, 3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사 또 20년쯤 되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싶어서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립니다. 야곱아 20년간 눈 붙일 겨를 없이 고생 많았지. 이제 네가 일구었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드디어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는 정신없이 짐을 챙겨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갔어요. 32장. 드디어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이죠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은 이 길에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찍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었고 그리고 이 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의 호의를 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이 길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 마음에 그렇게 고생스러운 험난한 눈부칠 겨를 넣는 세월을 겪었으면서도 그는 마음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들어와 있질 않아요. 아직도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잔꾀를 쓰고 주판을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일 화딱지나는 인간 유형이 뭐냐면 이루어지지도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자꾸 가상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신경질 나요. 정말 신경질 나요. 아직 그 일은 벌어지지도 않고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95%의 일들이. 그런데 미리 땡겨가지고 오만 가능성을 다 타진해서 걱정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 야곱이에요. 뭐가 뽑혀지지 않는 겁니까? 아직도 인생의 한복판에 자기가, 자아가 뽑혀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야곱의 인생에 그냥 액세서리예요. 들러리예요. 조력자예요. 급할 때만, 다급할 때만 하나님! 이러고 또 고비 넘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갈 걸 가고 손 터는 전형적인 내 안의 모습을 야곱이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증해 주시고 약속하신 길을 야곱이 무슨 짓을 하나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뇌물을 쓰는 사람은 왜 뇌물을 쓰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뇌물의 힘을 믿는 거예요. 야곱이 단순히 형에게 뇌물을 썼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야곱의 신앙이 아직도 중심추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면서 그림이에요. 물질 쓰죠? 근데 그 사람 뒤에서 말 들어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맞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야곱의 인생의 중심은 물질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죠? 의지하진 않아요. 자기 꾀를 동원해요. 뇌물을 써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기초예요.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16절.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하, 주의 종. 야, 어떻게 말을 이따위로 해요. 그냥 형님 그냥 동생 사이지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그 피해 예? 끈끈함을 가족사에서 지워낼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거 뭐 없어요. 그냥 주. 자, 17절,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예물을 앞에서 또 다 나눠요. 그러니까 이 주식투자법에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법이 아니잖아요. 위험 분산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머리는 다 동원이 됩니다. 잔머리의 귀재.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진상이 드러나죠. 뭘로 감정을 풀려고 했죠? 물질로.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이제 됐다. 20년이 흘렀으니 네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뒷감당 다 안 해놨을까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뒷감당 안 하고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안 믿어지시면 감행을 해보십시오. 뒷감당 해놓으셨나 안 해놓으셨나. 이번 여름은 그것을 확인하는 여름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자 이제 잠도 못 잡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먼저 또 식구들을 다 보내요. 먼저 강을 건너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드디어 그 유명한 야폭강가에 어떤 사람과의 씨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소위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던 야곱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궁한자 쪽에서 먼저 거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야곱이 먼저 걸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걸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걸었어요. 적어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씨름이라는 것은 승패에 관한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승패에 관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부를 건 게 아니에요. 야곱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천사,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개입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본격적인 싸움이었어요. 너 이래도 네 의지를 꺾지 않을래? 아직도 네 인생의 주인이 너로 살 것이냐? 나를 의지해 살 것이냐? 본격적으로 승패를 건 게 아니라 전부를 걸고 야곱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개입에 들어오신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 드린 것 기억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들 말 안 들으면 말로 해도 안 듣고 설득해도 안 듣고 매를 들어도 안 들으면 막바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졌다. 졌다.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러면 어느 아들이 야 이겼다. 그래요? 그게 욕인 줄 모르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절망스러운 선언이었겠어요. 네 졌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심판을 선언하시고 떠나려 했어요. 내가 졌다. 네 의지 못 걷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즐겨요. 정말 대단한 인간이에요. 와, 진짜 누구 같죠? 이하생략. 자, 성경을 보십시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야 허벅지 관절, 생식기 부근에 조인트 부분을 강타당하는 심판을 선언받고서야 제정신이 난 겁니다. 아! 비명이 나온 거예요. 이제야 비명이 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셨군요. 여기서 야곱은 최초로 한번 꺾어집니다. 이것은 톡 부러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두두둑 그냥 뼈가 부서지듯이 야곱은 절어요. 야곱은 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저는 다리 야곱을 얘기합니다. 왜 내가 징계를 하는 줄 아느냐? 너의 저는 다리로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한 군데만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찾아보세요.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 이 징계는 뭐죠? 축복이에요. 그는 절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불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폭강가에서 씨름을 걸고 들어오셔서 그를 꺾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저는 다리로 일어나서 매달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야 체면이고 자시고 물질이고 처자식이고 다 소용없고 이제야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홀로서는 겁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죽어요. 주님 떠나면 죽어요. 이제야 제정신, 그냥 본질만 남는 거, 뭐가 정말 중요한가만 남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12장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거 승리를 얘기할까요? 이런 거죠.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애비를 이겨먹은 놈. 예? 아버지를 이겨먹은 놈. 이게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이에요. 아버지를 이겨먹은 놈. 자, 그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부끄러운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 이름 붙여주면서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던가요? 계속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궁극적인 목적지지 아직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몇 년 걸릴까요? 두 글자. 평생. 평생이 걸려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의 집요함이에요. 하나님의 집요함. 이 못난 자식을, 이 진절이 나는 인간을 하나님이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 겁나는 거죠?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 행복한 마음으로 이 밤을 일어서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아니, 절반밖에 안 왔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보십시다. 창세기 43장. 43장.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까지 인질로 잡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3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야곱이 한 얘기예요. 오, 놀라운 고백이 야곱이 입에서 나와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어떤 아들인데? 요셉을 대신해 두 몫의 사랑을 퍼붓던 베냐민인데 그를 애굽의 인질로 데려가야 된다는 형제들의 말 앞에 내가 이 자식도 하나님이 데려가야 된다면 놓겠다. 쉬운 고백이었겠어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야곱이 평생 환난 속에서 깎여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코미디 같은 장면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47장 넘어갑니다. 이제 애굽에 요셉 덕분에 식객으로 흘러들어가죠.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축복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밥 얻어 먹으러 들어간 주제에. 그런데 지금 축복을 누가 해요? 야곱이 대제국 거의 신격인 바로의 이마에다가 딱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나와버려요. 이제는 뭐가 진짜 복인 걸 야곱이 아는 거죠. 나라의 권력, 물질,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다. 그러고 대황제 이마에다 딱 축복하고 그냥 툭툭 털고 나와요. 이제는 중심축이 달라진 겁니다. 요거 바뀌는데 몇 년 걸렸어요? 평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묶인 행복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에 주님의 동행을 철저히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
우리 서신체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야곱을 사랑하시어 그를 절도록 하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로 고치시려 오늘도 우리 속에 다가와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일부터 출발되는 여름 선교 일정을 위해서 제주 선교에 800명의 형제자매들이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풍성한 부여와 은혜를 깨닫는 복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제주 선교, 동해 선교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